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5장 이 부분은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써서 주시고 나서 그 후에 마치 부록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앞에까지 설명되었던 십계명 모두를 얘기합니다. 이 십계명에 관한 내용은 언제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시리즈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계획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바로 앞에까지 기록된 십계명 전체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가 한번 보시죠. 산이 불 가운데, 또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렀다. 이 총회라는 말은 성도들의 집합,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실 거면 좀 편안한 상황 속에서 뭐 냇물도 흐르고 좀 꽃도 피고 날도 좋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시면 더 좋을 뻔했는데, 완전히 이거는 뭐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또큰 뇌성 속에서, 또 껌껌한 속에서, 흑암 가운데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마태복음 후반부에 보면 이런 이제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 몇 가지 징조를 주신다. 그게 뭐냐면 재앙이에요. 재난.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때마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세상에 끝이 온줄 알아라. 이런 말세에 대한 징조를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하루에 한 번씩 벽돌이 뚝 떨어지고, 또 기둥이 가끔 흔들거리고, 또 벽에 금이 쫙 가고, 그런 집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매일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벽돌이 뚝 떨어지면 자던에 옆에다 치워놓고 그러고 살겠어요? 매일 여러분들한테 드는 생각은 아마 이런 생각일 겁니다. 이집살 집이 못 되는구나. 매일 그런 걸 한번 보면서 겪어보세요. 그래도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이쁜 살림살이들 차려놓고 살 생각이 들겠습니까? 딱한 생각밖에 안들 거예요. 빨리 이사 가야지.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보이시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시청각 자료를 동원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좀 너그럽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오미함과 영광스러움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담아서 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황당한 사건 하나가 나와요.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치기로 했던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밭을 팔아놓고 일부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것 때문에 부부가 시차를 두고 시체가 돼서 실려져 나갑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니 뭐 자기 밭 팔아서 그렇게 바친 건데, 또 뭐 교회든 떼어먹은 것도 아닌데,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것도 부부 한 사람은 좀 살려둔다든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시간을 두고 두 부부가 시체가 돼서 실려져 나갑니다. 속인 죄로, 성령을 속인 죄로. 뭘까요 그게? 그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막 부흥이 일어나면서 어떤 분위기가 들어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과 오미함이 사라졌어요. 무례하게 되고 방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사인을 가끔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교회 형편에 너무 그런 것들이 사라졌죠. 하나님의 그 경건한 두려움이 교회 안에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대두되는 문제가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졌다는 거죠. 권징이 사라진 것은 굉장히 교회적 위기입니다. 권징은 언제든지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요즘 권징을 해도, 야, 뭐 교회가 뭐 3.1교회밖에 없냐? 딴 데 가면 되지. 그럼 딴 데서도 그거를 한 공동체의 동일한 규칙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딱 같이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막 받아요. 저쪽에서 치리받고 온 사람도 그냥 막 받아요. 아무 제재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진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이라는 대표적 율법을 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뇌성 속에 주시는가 하면,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라라는 어떤 사인의 차원에서 포장을 이렇게 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부담이 올 거예요. 율법은 참 부담스러운 것이구나. 정말 그럴까요? 제가 가끔 드는 얘기지만은, 우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해요. 아무리 추워도 히터를 또 틀어주고,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주고, 걸어가면 한참 걸어야 될 거리를 편안하게 바퀴 네 개가 굴러가면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매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자동차와의 생활 속에서 교통 규칙이나 법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불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제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기능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입니까? 행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자,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풍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3절을 좀 보십시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자, 여기 백성들이 뭘 보냐 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굴까요? 새벽 시간이니까 그냥 혼자 하십시오. 그런 표정이에요. 여기서 그 사람은 모세를 얘기하죠. 예.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무흠하고 크기 때문에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죽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보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친구처럼 대화를 해요. 근데 문제는 대화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고요. 그걸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뜻할까요? 자, 우리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을 다 열어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 신약성경 354쪽을 찾으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들을 얘기하겠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굴 깊이 생각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누가? 예, 지금 누구와 누구를 같은 서열로 놓고 있습니까? 모세와 예수님이에요. 놀랍게도 방금 신명기 5장에서 백성들이 목격한 그 사람, 26년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자, 신명기 5장에 그 사람은 모세를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성경을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의 모형으로 등장을 합니까? 예,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생존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함처럼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요. 그리고 죽지 않아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어떤 암시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 모세는 오실 누구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되셔서 그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셨죠?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좀 영적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과제인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백성을 위해서 뭘 받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 있는데 죽지 않아요. 그 모세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율법을 주니까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낼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켜낼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두렵고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혼날까 봐 지킵니까? 사랑해서 지킵니까? 그렇습니다. 혼날까 봐 지키는 게,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초딩 수준을 얘기합니다. 아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죠? 우리를 복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29절을 볼까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세요. 너희들이 이 계명을 다 지켜서 그 계명을 준 목적대로 뭐 하기를 원한다? 복받기를 원한다. 복받기를 원한다. 또 33절을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여러분, 여기도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로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런 예를 하나 드리죠. 아빠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좀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얘가 날 닮아서 키가 작으면 어떡하지? 평생 루저로 살 텐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아들을 앉혀놓고 이제 아들이 아직 이제 한 중학생쯤 됐다고 합시다. 키가 안 커요. 그래서 너 아빠 말 잘 들어라. 오늘부터 한 시간씩 줄넘기 하고 매일 1000cc 우유를 무조건 먹어. 그러면 아빠가 너 MTB 알지? MTB 산악자전거 그거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애들한테 산악자전거가 웬 떡입니까? 그래서 얘가 정말 아빠의 그 조건대로 매일 한 시간씩 콩콩거리고 이제 줄넘기를 하고 먹기 싫지만 1000cc 우유를 계속 1년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1년에 막 거의 15cm, 20cm씩 자라는데 키가 1m 80이 돼버렸어요. 예, 1m 80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약속대로 애한테는 너무 그 MTB 자전거가 과하니까 이제 생활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생활 자전거를 사줬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생활 자전거 받은 게 복일까요? 자기 자신이 성장한 게 복일까요? 묻는 게 바보죠. 생활 자전거가 복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초딩 때 그렇게 알죠. 근데 얘한테 진짜 복은 뭐가 복이 된 거예요? 1년 동안 1000cc 우유를 마시고 줄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자랐어요. 물론 외적인 신체도 자랐겠지만 인내심도 자라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생활 습관도 건강해지고 모든 게 자랐어요. 뭐가 복이에요? 생활 자전거 탄 게 복이에요? 그거 아니죠. 자신이 크고 자신이 성장한 게 복이 된 거라고요. 놀랍게도. 근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불평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만큼 충성했는데 돌아온 게 이게 뭐냐고. 애는 맨날 떨어지지, 남편은 승진 때마다 누락이 되지. 이게 충성의 결과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대고 따지는 사람이 저쪽 다른 교회는 많다 그래요. 우리 3일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정말 맞는 표현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차짓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게 자꾸 조건절로 신앙생활 속에, 신앙의 세계 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언제나 교회의 모든 헌신과 충성은 조건절로 들이가서는 안 되고 그분을 사랑해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여야 맞습니다. 이게 자꾸 조건절이 되니까 충성이 뭐가 돼요? 헌신이 뭐가 돼요? 이 경쟁이 된다고요. 저 사람은 10시간 충성했대. 나는 그러면 1시간 더 해야지.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마저도 차지하면 잘못된 경쟁이 돼버립니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충성, 헌신, 봉사는 그분을 사랑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고도 너무도 지극한 기쁜 열매로 이게 나와야 될 텐데,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설정되기도 전에 먼저 자꾸 충성, 헌신, 봉사를 강조하면 그 충성, 헌신, 봉사가 차짓 오해가 돼서 경쟁이 되고 조건절이 된다고요. 왜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율법을 결정해서 허락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크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이 들면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아, 그때 그렇게 겨울이고 여름이고 아버지가 밖으로 내몰아서 나를 줄넘기 시킨 것은 내 마음과 몸과 정신이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혹독하게 1년 동안 다루셨구나. 그거를 그때 하면서 알아먹는 애는 거의 없어요.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자기 같은 애 하나 낳아서 키워봐야 그때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율법을 어디 가서 지키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들여보내주는 약속의 땅에서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가나안에서.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가나안을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젖과 뭐가 흐르는 땅이에요?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혹시 그 태양이 뜨겁고 흙먼지가 많은 가도 가도 돌뿌리 별로 자랄 것 같지 않은 풀 몇 개 난 땅, 그 팔레스타인 땅 한번 가보셨나요? 우리 성도님도 꼭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세요. 거긴 정말 우리가 봐도 사람 살기엔 가장 부적합한 환경입니다.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그 사막을 이렇게 지평선을 놓고 서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두려워요. 얼마나 태양은 뜨겁습니까? 근데 풀 한 포기 하나 잘 나질 않아요. 그럼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땅을 중심으로 늘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물 때문에 전쟁을 벌여요. 지금도. 그래서 기름보다 물값이 비싸다 그러잖아요. 실제 그런 땅이에요. 근데 거기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의 의미는 영적인 개념이에요. 그 땅은 그만큼 사람이 살기에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땅이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속에서만 행복하도록 설계된 땅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은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기에는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곳으로 가득 차 있어요. 땅 자체로 비교하자면 대한민국 100번 낫죠. 예수님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셔야죠.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속에서 많이 행복할 수 있는 땅,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연습할 수 있는 땅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가나안 같아요. 이 세상은 흙먼지가 가득하고 물이 귀하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며 살기에는 너무 악한 환경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자로 살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통치 아래서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설계하신 겁니다. 계명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 그 복이라는 의미가 그런 차원에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만이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말씀의 기초에서 출발하면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가끔 흔들거리는 지진 또 재앙, 재난을 겪으면서 이 도성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계속 우리의 초점은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분을 소망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겁니다. 오늘도 이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궁극적 행복이 되며 그분의 통치와 질서 속에서만 우리의 행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순종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저문을 나서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큰 섭리가 우리 삼일께 얼마나 놀라울이 많지 감사함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해를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1, 2월에 시작되는 선교의 여정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좋은 동역자들 또 좋은 미션을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하시고 여기 온 교회가 즐거움으로 주님 사랑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인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